다시 만난 인권. 인간이 탁월한 권리, 인권. 이 권리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를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요. 자유와 권리를 향해 한국에 온 해산여자 주희와
북청여자 유미의
남한생활 밀착형 인권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유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랩 음악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뭐 주구장창 나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음악은 우리의 일상과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국에 오면서도 음악을 들으면서 막 오니까 기분도 좋고 또 더위도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 시간에는 유미 씨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막 기대도 되고요.
아, 저도 방송국 오면서 같은 생각하고 이제 음악을 항상 네. 들으면서 왔는데요. 오늘은 남한의 경찰과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남한에서 경찰은 북한에서 보안원이고요. 남한 국정원은 북한으로 말하면 보위부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국정원을 안기부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국정원은 탈북자라면 누구나 다 걸쳐야 하는 그런 그렇죠. 관문이잖아요. 네. 한국에 도착하면 탈북자들은 국정원에서 뭐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묵으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근데 처음에 저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국정원에 간다고 해서 무서웠어요. 혹시 네. 또 남산 지하실에 가서 비밀을 대라 뭐 이렇게 고문하면 어떡할까. 유미 씨는 어땠어요?
아니 저는 일단은 중국의 그 위험한 중국에서 벗어났다는 게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국정원 분들은 뭐 인물 체격을 보고 사람을 뽑나 싶을 정도로 그 양복을 입고 쭉쭉 빠진 분들이
너무 잘생겼죠.
너무 잘생겨가지고 딱 이렇게 팔 펼치면서 안내하는 거예요. 네.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막 이러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설렜던 기억이 나고 국정원 안에 들어가서 조사받을 때는 좀 힘들었었어요.
네. 저는 사실 인천공항에 새벽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 마중 온대요. 그래서 이제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야 국정원에서 온다. 야 안기부 사람이 온단다. 이래서 사실 비행장에서 내려서 떨었어요.
네.
아 진짜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두 줄 맞춰 앞으로 갓! 뭐 이럴 네, 줄 알았는데 진짜 이제 유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도 약간 나오고 네. 정말 풍채 좋으신 분이 딱 와가지고 우리가 긴장돼 있는데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눈물이 짤짤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가지고 짤짤
예, 짤짤 났어요. 그래서 국정원에 갔는데 완전 에덴 동산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산 속에 있는데 양쪽에 이게 산이 있고 공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네. 밥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정원 밥
알아서 척척에 먹을 정도로
제가 살면서 국정원 그
밥이 제일
호텔
맛있어요.
밥보다 국정원 밥이 제일 좋아요. 예. 제일 맛있어요. 진짜 예. 짱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국정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탁 가니까 옷을 주는데 이렇게 사람이 체격을 보고 네. 내한테 맞는 그 속옷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커다란 바퀴 달린 트렁크에 하나씩 주는데 사실 펑펑 울었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중국을 걸쳐서 여기를 오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막 그 우리 신분이 노출되면 우린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늘 그냥 머리를 숙이고 벙어리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속옷이 없어도 누구한테 달란 말도 못하고 했는데 국정원에 들어오니까 속옷부터 시작해서 세숫비누 뭐 신발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 조국이 맞구나. 근데 그걸 우리가 안기부에 들어와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맞아요. 저는 아직도 그 안기부 그 국정원에서
네.
그 주는 그 비누가 있어요. 오이향 나는 비누. 근데 가끔씩 우리 집에서도 그 비누들이 많아가지고 그 비누 꺼냈을 때 있거든요.
네.
그냥 그러면 국정원 생각이 나요. 국정원 그렇죠. 냄새 나거든요.
예, 맞아요.
참 추억이라는 게 저는 국정원에서 그 조사받을 때가 조금 힘들었던 게 독방에서 조사받을 때 있잖아요.
예, 그렇죠. 혼자서.
그때 뭐 때리거나 뭐 어쩌거나 절대 이 사람들은 화를 안 내고 조용조용 달 이렇게 줄 거 다 주면서 간식도 주면서 하는데 어쨌든 혼자 있으니까 그 심리적으로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알고 있는 막 국정원은 막 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하실에 가둬놓고 막 고문하고 이런 걸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안기부는 피뽑고 막.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북한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북한의 국정원은 보위부인데 보위부에는 두 발로 들어갔다 네 발로도 못 나온다.
맞아요.
예, 그렇게 일반 사람이 보위부에 들어갈 수 없고 보위부 정문을 들어갈 때는 정치범 가호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아예 짐승처럼 병신이 돼서 네 발로 나오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정원에 들어가서 무사히 대한민국 사회의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저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이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네. 허투게 하지 는 않더라고요. 했던 거 또 하고 100장 써라 200장 써라 300 네. 써라 똑같은 그거를 몇 번씩 쓰게 해가지고 거기서 글자 하나라도 이제 이상하다 싶으면 딱 잡아내고 저도 모르게 네. 좀 조사가 이제 그 지능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막 사람을 썩어지게 때리잖아요.
그렇죠. 막 장작처럼 패죠.
반 죽이잖아요. 죽여가지고 이렇게 실토로 하게 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해줄 거 다 해주면서 살살 빼먹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 그래. 국정원은 확실히 비밀을 빼는 데가 많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70년에 다른 체제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대한민국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일을 했다. 이것은 나라의 안보와 연관이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왔으며 어떤 경로를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걸 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사를 받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럴 걸리고 의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를 조사했던 분은 한 60세 되는 그런 좀 예, 아버지뻘 되는 분이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북한 가면 보위원들이 부르죠. 야! 야 이거 아니 여기 와! 이러잖아요.
북한 가면은 제가 예. 한번 잡혀 나갔었는데 보위부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받아요.
네.
조사를 받으면 다 이제 옷을 벗기고 막 하는데 78세였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그랬는데 한 20대 중반쯤 초중반쯤 된 그 여자 보위원이 네. 막 욕하는 거예요. 나라를 배반하고 갔다 배신자다 막 욕하니까 그 할머니는 자기는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조국에 묻히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막 이러는데도 아. 그런 게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막 발로 차고 때리고 그런 모습도 봤는데 우리 남한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을 네. 인권적으로 인간으로 대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아마 인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말하다가 꺾였는데 이자도 그 얘기예요. 60세가 되신 국정원분이 저를 조사를 했는데 주희 씨, 그러지 않으면 주희 선생님.
네.
예, 그때 학교 다니시던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뒷말도 반말도 안 쓰고, 그리고 더 한 거는 하얀 종이 위에다가 사과를 껍데기를 다 바꿔서 이렇게 여섯 등분 나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사과를 먹으라. 그리고 또 이제 오징어도 쭉쭉 쬐겨가지고 껍데기까지 다 밝혀서 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딱 보고 저는 내가 처음 본 대한민국 남자예요. 선생님이자 남자인데 야 진짜 남한 사람들은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 정말 예절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뽕 하고 나가면 얼마나 이렇게 예절 있는 사람들이 많겠냐. 그래서 국정원 사람이 그 행동에서 대한민국 전체 남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그렇죠. 된 그런 인식이. 기회가 됐어요. 네, 네 저희가 각 조금 남자 소리가 나오니까 흥분된 것 같은데 조금 좀 가라앉히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눌게요. 세븐틴이 부릅니다. 고맙다. 세븐틴의 고맙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그 국정원 사람들이 탈북자들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네. 그리고 좋게 말하고 비밀 싹 뽑고 그리고 혹시 죽이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잘못 들으면은 그쵸?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탈북자들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받는 이유는 나라의 국가의 안보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샅샅이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이제 또 조사를 통해서 뭐 우리 신원도 알고 그래야 이제 남한 사회에 정착할 때 무리가 없고 또 이런 상황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탈북자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에는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이제 북한 정권이 주는 임무를 받고 침투했던 고정 간첩도 탈북자가 그렇죠. 그렇게 잡아낸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고정 간첩도 있고요. 사실 중국의 뭐 조선족들이 네. 또 이제 북한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남한 그렇죠. 국적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조사 과정에서 색출하니까 뭐 조사는 무조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미 씨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보위원들이 아까 우리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항상 이렇게 반말 이런 걸 쓰잖아요.
그냥 막 북한은 그렇죠.
예, 그 나이 먹은 할아버지 보고도 야, 이 새끼야, 이쪽 오나,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70, 80 되는 할아버지들이 자기 아들 뻘 되는 보위원한테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일단은 보위원 앞에 가면 머리를 수그리는 게 의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 선생님하고 머리와 눈을 꼿꼿이 맞추고 같이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좀 충격이었어요.
그 국정원 선생님들이 저희는 습관적으로 눈을 딱 마주치고 말을 네.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서 그쵸. 항상 보위원인데. 머리 숙이고 응. 보위원이니까 항상 머리 숙이고 얘기했었는데 네. 선생님들이 머리를 숙이고 눈을 피하면은 거짓말하는 거고 아. 예의가 없다 생각해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할 때는 눈을 마주치면서 상대방의 이제 눈도 보고 이렇게 반응을 보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남한의 사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는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고
그래야 진심을 네. 말할 수 있다.
진심을 느낄 수도 있고.
아, 근데 네. 이제 그게 사실은 그것도 이 나라가 우리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키워줘 그래요.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머리를 숙이고 싶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보위원이라는 그 정치적인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숙이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국정원 사람들이 보위원들처럼 놀았다가는 큰일 나요. 언론에서 떠들고 그런 사람들은 국정원에서 일하기도 힘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국정원뿐 아니라 경찰, 북한으로 말하면 보안원이죠. 보안원도 국민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찰은 의무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의 보안원이라고 하면 안전은 둘째고 주민들의 고열을 짜내고 뇌물을 받아먹고
맞아요.
진짜 그런 법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돈주머니만 채우는 그런 흡혈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오죽하면 북한에서는 그 보위원은 보이지 않게 잘 살고
맞아요.
보안원은 안전하게 잘 산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처음 그 사회생활 할 때 신변 담당 경찰관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자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오거든요.
네.
전화가 오면은 전화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제가 막 뒤를 캐는 것 같고 감시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제가 이제 생각을 바꾸고 아, 이 경찰 그 다 신병 담당 보호관님이 어떤 좋은 정보가 있거나 좋은 그런 거 있어도 연락이 오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무탈한지 도울 거는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전화 오는데 저희는 북한에서처럼 생각해가지고 감시당하는 줄 알고 막 처음에는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여기가 뭐 북한인가 쟤네 무슨 도망가겠다니 간첩질하니 막 이러면서 안 받아줬던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되면 세뇌됐던 그런 고질적인 질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3만 2천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 한 명당 담당 경찰관이 붙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면 만약에 뭐 경기도 안산시라면 그 안산시에 탈북자가 한 400명이 산다 하면 이제 담당 보안관이 한 5, 6명이 배치가 돼요. 그럼 한 사람이 50명, 60명씩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냐, 애로되는 문제가 없냐 이런 걸 이렇게 다 그렇게 좀 관심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보안관 분이 계속 밥이랑 같이 먹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남조선 안전원은 성격도 좋고 야 북한 안전원하고 다르다.
저는 남조선 안전원들이
네 친구 같아요.
물딱이라고 그랬어요.
아 저도 야, 그렇게 했어요.
어째 이렇게 네. 보안원이라는 게 이렇게 물딱이 같은지
이래갖고서 사회를 지키겠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이 없다.
네.
막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남한에서의 경찰은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그 경찰이 조금만 뭘 잘못해도 경찰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비리 경찰도 있잖아요. 뇌물을 받아먹고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술을 먹고
음주를
했는데 그걸 눈감아줬다거나 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또 청탁을 받고 이걸 막 이렇게 유흥업소 같은 것도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해줘가지고 최근에도 막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이러니까 무조건 그 경찰을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면서 징계를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뭐 보안원이 뇌물을 받았다 해서 처벌을 받는 건 봤어요. 근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렇죠. 거지? 이렇게 막 텔레비전을 보여주진 통해가지고 않죠. 보여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언론에서는 공공기관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뇌물을 받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깨끗한 나라가 못 된다라는 거를 우리 인민들한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네.
자기네는 깨끗한 나라다라는 거 그거에서 우리 몰래 내부적으로 그거를 다 이제 숙청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청년 결백한 나라다.
그렇죠.
그리고 네. 북한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썩고 병든 나라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비리들이 많다. 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참 우리가 둘이 앉아서 다재다능하네요. 갑자기 뭐 청년 결백한 나라까지 갔네요. 근데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 국정원이나 뭐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경찰 분들도 그 사람들은 사명감에 일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특히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신변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강제가 아닌 그런 진심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을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미 씨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보위원하고 보안원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보안원 앞에 가면 무조건 죄인인데 여기는 뉴스나 보거나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를
네.
우리가 보면은 경찰을 아주 그냥 뭐 저기 옆집 아저씨,
네,
옆집 아저씨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저건 너무 심하다. 어떻게 막 근데 경찰은 또 때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때리면 큰일
때리면 또 과잉 진압인지 무식인지 인권인지 무식인지 막 이러면서 네. 또 막 자기네 더 잘났다. 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내가 어이가 없다고. 죄인 우리 북한에서는 무조건 죄인은 머리 대가리 숙여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랬었는데 여기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언젠가 강남 경찰서에 조금 안 좋은 일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서 깜짝 놀란 게 그 경찰서 분이 이렇게 조서를 받아내더라고요. 컴퓨터로. 근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목소리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아 이게 진짜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렇게 담당 조사관한테 저렇게 목청을 높여가지고 저 사람한테 미운 떡이 배기면 어떡하려나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그게 상관없다고 자기가 정정당당하면 대통령 앞에 가서도 큰소리 칠 수 있다. 뭐 경찰 앞에서 왜 큰소리 못 지르냐 이런 말을 이거는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건 우리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때 나도 한번 이제 걸리면 나도 경찰 앞에서 큰 소리 쳐봐야지 했는데 청년 결백하게
아니,
살다 보니까 안 걸리더라고요.
네 목소리도 당의 목소리고,
예.
내 목소리도 당의 목소리인데 여기는 내 목소리 내가 꼭 소리 지르겠다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말하면은
예.
뭐 할 말이 없거든요.
네.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봐도 우리가 참. 정말 좋은 세상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은 유미 씨 우리가 이 주제가 다소 무거운 주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더 이상 보안원들한테 뭐 머리를 숙이거나 그렇게 막 굴종하지 말고 자신이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가길 그런 바라에서부터 저희가
네.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한유미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들을게요. 하연호와 서유가 부릅니다. 나를 외치다.